오래전부터 이 주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기회가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좀 바로 알아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말과 용어를 조금 좀 잘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와 같은 그 생각을 가지고 이번 주하고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바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을까, 이 내용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쓰는 그와 같은 말 중에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은혜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다, 은혜. 이거 참 좋은 얘기입니다. 이거는 아무리 많이 써도 문제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이런 것 말고 또 많이 쓰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많이 사용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특히 목사가 이 강단에 서서 이렇게 하는 게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면 그러면 성도들이 꼼짝 못하고 다 따라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하나님의 뜻.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상당히 무서운 말인데 이게 너무나 잘못된 방향으로 많이 사용되다 보니까 오용이 되고 남용이 되는 그와 같은 경향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확신으로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내세울 수 있을지 참 어떨 때는 신기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목사님들이 이와 같은 말들을 많이 사용을 해요. 특별히 교회에서 무언가 자기의 것을 주장해서 이렇게 내세우려고 할 때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면 꼼짝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 자체가 뭐라 그럴까, 이미 이렇게 너무나 많이 만연돼서 퍼져 있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게 원래 그 뜻은 아닌데 말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오늘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거를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자, 특히 목사님들이 교회를 개척하거나 이렇게 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고 교회를 개척을 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개척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매년 수천 개 아니면 수만 개 개척교회들이 문을 닫거든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아니, 이게 애초부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중간에 바뀌었는가? 아니면 아예 시작할 때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시작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 교회를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고 큰 소리를 치고 시작을 했는데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으면 교회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자, 과연 이게 그럼 하나님의 뜻일까? 이런 것들이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신학교를 나오면 반드시 목사라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교회를 이렇게 하려고 준비를 하는 가운데 돈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사람들도 몇 명 모였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게 교회를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꼭 이루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교회를 옮기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나라 식으로 얘기하면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이 이번에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그걸 받았습니다 하면 꼼짝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남발하고 오용하고 남용하다 보니까 이런 특수 현상 때문에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경우가 많아요. 매사에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그렇죠? 음식점 가서도 자, 이거 음식이 있으면 이걸 젓가락으로 먹어야 되냐 숟가락으로 먹어야 되냐, 이런 것까지 하나님의 뜻을 찾다 보면 그럼 어떻게 돼요? 머리가 복잡해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매사에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려고 하면 그러면 얼마나 복잡해서 살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목회자로부터 시작해서 성도에 이르기까지 이와 같은 현상이 너무나 남발이 되고 또 이런 것들이 너무 만연이 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얘기를 안 하면 오히려 그 사람이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고 경건지 못한 그런 사람으로 비춰지는 현실이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이 직장을 주셨습니다. 저보고 거기 가서 일을 하라 그럽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성도들 앞에 이야기하고 나서는 또 5, 6개월 있다가 제가 다른 직장으로 옮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예. 그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자꾸 바뀌냔 말이에요. 제가 알던 어떤 목사님은 제가 사임을 하고 어디 다른 나라에 가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고 목사님이 선포를 하고 제가 가야 됩니다 얘기를 하니까 성도들이 그럼 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럴 리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제가 여기 남아있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성도들이 헷갈리기 시작하거든요. 왜 말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꾸 얘기를 해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변하냐 그 얘기죠. 이제 우리 교회도 어쩌면 교회를 이제 이전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목사인 제가 여러분 앞에 나서서 제가 기도했더니 저기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또 꼼짝 못하고 따라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우리 교회 형편에 잘 맞는 저런 건물이 있어서 우리가 거기에 이전하려고 합니다. 이 말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런 문제가 하나도 생기질 않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조사해보고 살펴보니까 거기에 합당한 장소가 있어서 우리 교회 지금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래도 그쪽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큰 문제가 생기질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했더니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로 옮겨갔다가 성도들이 많이 떨어져 나가고 교회가 안 되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을 우리가 잘 구분을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해야지 그냥 뭐 할 때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어떤 형제가 자매하고 사귀는데 더 이상 사귈 수가 없어요. 자매님, 기도한 결과 자매님과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제 사정상 또 우리 가정의 모든 형편을 생각해보고 아니면 또 우리 부모님이 반대를 해서 자매님과는 더 이상 만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좋지요. 기도했더니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얘기하면 이게 아주 곤란해진단 말입니다. 또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게 뭐예요? 무슨 뭐 이렇게 뭘 합시다 뭐 얘기하면 우리 좀 더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죠. 그렇죠? 얼마나 많아요. 뭐 얘기하면 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와 같은 것 제가 이번 주에는 여러 가지 책들도 좀 읽어보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신학 서적들도 좀 읽어보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만 이렇게 혼동을 많이 하는 건가 아니면 미국 사람들도 이렇게 혼동을 많이 하는 건가 이렇게 보니까 미국 사람도 혼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근데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혼동을 더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목사님들이 서서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이제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3주 동안은 하나님의 뜻 바로 알기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성경에 무엇이라고 나와 있는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의 뜻은 영어로 will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will of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통째로 들어있는 will of God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찾아봤더니 성경에 23회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주의 뜻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이 나오고 그분의 뜻이 10번 정도가 나오고 그 외에 will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그 동사로 사용될 때 여러 차례 이제 나오게 되고 또 willing이라고 하는 그런 내가 뭘 원한다 I am willing 할 때 그 willing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해서 또 여러 차례 나오고 또 그분의 뜻이라고 하는 그래서 will of him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해서 적어도 수백 차례 will, willing, will of him 뭐 등등 해서 여러 가지 그 뜻이라고 하는 거 원한다고 하는 그와 같은 말이 성경에 이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하나님의 뜻이 뭔가 뜻이 뭐예요? 뜻이라고 한 뜻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얘기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 일곱 여덟 군데를 한번 찾아봤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와 있는 그 구절들을 한번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뭐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가. 로마서 8장 27절에 가서 찾을 필요 없어요. 제가 이 설교문을 몽땅 다 올려놓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들으시고 이따가 성경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으십시오 할 때 그때만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 가서 보니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완전 무결한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가서 보니까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사도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마케도니아 성도들이 헌금을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헌금하는 그런 문제도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헌금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내용 우리가 또 살펴볼 수가 있고, 에베소서 6장 6절엔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상전들 위에 있는 주인들을 섬기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눈가림을 하듯이 사람들에게 하듯 섬기지 말고 주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직장을 다니면 위에 우리 주인이 있는데 이 주인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뜻을 행해서 이렇게 섬겨야 된다. 지금 그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이 있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성도들은 완전하고 완벽한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화의 과정을 겪어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거룩하게 구별된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가서 보니까 기뻐하라. 그렇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슬픈 일이 있거나 재정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여기 가서 보니까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모든 일에서, 모든 일이에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가서 보니까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너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잘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렇게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잘못 행하고 고난 받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도둑질하고 어떤 살인죄를 지고 이렇게 해서 감옥에 가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잘 행하는 가운데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아요. 하나님의 것을 잘하고 세상의 것을 잘하는 가운데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괜히 왕따를 당하고 그 이유 때문에 괜히 핍박을 당하고 이렇게 하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것은 마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제가 한 일곱 여덟 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하는 가운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매번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이 성경 말씀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아니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아니면 예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뭘 들어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걸 우리가 구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에 이제 우리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때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의 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와 같은 길들을 알려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특별한 그와 같은 도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그와 같은 일들이 있고 또 어떤 때는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대언자를 보내셔서 대언자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신 그와 같은 일도 있고 또 어떨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그와 같은 일들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의 대부분은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과 관련된 그와 같은 일들이에요. 자, 신약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가서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제 가룟유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가룟유다가 죽었으니까 이제 한 명이 없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가룟유다 대신에 그를 대신해서 사도직을 이렇게 대신해야 될 사람을 뽑아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제비를 뽑아서 그래서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이 사도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뽑는 것과 같은 대목이 나와요. 이것도 어떤 개인의 일상적인 그러한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이 아니고 어떤 일이에요? 하나님의 그 복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그와 같은 사람을 뽑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그와 같은 일로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먼저 결론적으로 하나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과 또 자신의 교회의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이끌어주는 것은 사실이에요.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으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뭐는 사실이 아니냐 하면 우리가 이사 가야 되냐 직장을 가져야 되냐 이 여자와 결혼해야 되냐 남자와 결혼해야 되냐 이 교회를 다녀야 되냐 저 교회를 다녀야 되냐 이와 같은 그런 매사에 하나님에게 물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예스 노우를 말해주는 그런 경우는 성경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잘 여러분과 제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모든 문제를 당할 때마다 이 병원에 가야 됩니까? 저 병원에 가야 됩니까? 한의사에게 가야 됩니까? 양의사에게 가야 됩니까? 이런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이 양의사에게 가라, 한의사에게 가라 이렇게 직접 대답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그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불신에서 나오는 행위지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내용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주세요. 그거 사실이에요. 근데 그 이끌어주시는 것에 그거 기반해갖고 우리가 잘못 나아가서 우리가 행하는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 뛰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그러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가르쳐 주실 것을 기대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을 자꾸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하고 자꾸 묻고 매사를 그렇게 결정하려고 하면 일단 머리가 아파요. 일단 머리가 아픕니다. 매번 그런 일들을 그렇게 하려고 하면 머리가 아프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행하는 그와 같은 일상생활의 행위와 관련된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통해서 각자가 인지하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모든 것들을 결정을 하면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인천항이라든지 아니면 부산항이라든지 어떤 사람이 큰 배를 몰고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그 배의 선장이나 항해사가 그 인천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 그 항구에까지 이제 접안을 시켜야 이거 물건을 내릴 거 아닙니까? 네, 그걸 하려면은 그 선장이나 항해사가 이쪽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 항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누가 나가야 되냐면 파일럿이라고 하는 도선사라고 하는 사람이 나가서 그 도선사가 큰 배를 항구까지 이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항구가 굉장히 복잡하고 또 항구가 좋지 않은 것과 같은 지형에 있게 되면 그러면 도선사가 정말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러고선 이 배를 똑바로 해서 항구까지 이제 이끌고 가는 그와 같은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도선사의 그와 같은 그 고백에 의하면 자기는 이 배를 이렇게 이끌고 들어갈 때 한 가지 기준에 의해서 제가 그 배를 꼭 이끌고 들어갑니다. 어떻게 배를 똑바로 저 항구까지 이끌고 들어가느냐 하면 여기 배에 타서 저 앞을 내다보면 그러면 불빛이 세 개가 있는데 그 불빛 세 개가 나란히 쫙 놓여서 하나처럼 보이게 되면 그러면 그때 배를 타고 이렇게 데리고 들어가면 그럼 배가 부서지지 않고 항구까지 잘 닿아서 접안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일상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세 가지 것이 일치하는가 그것만 우리가 보면 돼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많이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이게 일치하는가 일단 한번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의 주변 환경하고 이게 맞냐 이거예요. 우리 주변 환경 이 두 번째 것이 맞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내부에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내부에 확신, 아,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주변 환경과 그다음에 내부의 확신이 이렇게 딱 일치가 되면 그럼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발걸음 옮겨서 가는 거예요. 발걸음 옮겨서 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교회를 옮기는 걸 우리가 정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혹시라도 이 교회를 정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오면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 사람들이 많이 오면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볼 것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맞습니까? 일단 그건 이미 넘어간 거예요. 이미 하나 된 거예요. 사람이 많이 와서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뭐만 이제 따져보면 돼요? 나머지 두 개만 따져보면 되죠. 뭡니까? 하나는 주변 환경이 어떠냐 말이에요. 우리의 주변 환경이 어떤가를 우리 집사님들 비롯해서 여러 형제들이 의논하고 상의해보고 어떻게 해야 좋을까.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내부 확신. 우리 가운데 내부의 확신이.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렇게 다 일치가 될 때는 교회를 이전할 것이고 그 일치가 안 되면은 이전 안 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런 걸 놓고 옮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옮기지 않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강하게 밀고 나가고 하다 보면 그러면 실족하는 사람이 생기고 하나님이 그런 걸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으로 두 주 동안 또 이제 설교를 할 텐데 제가 여러분에게 좀 묻고 싶어요. 하나는 매사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길 원하십니까? 매사에 이사 가는 거, 밥 먹을 때 김치 먼저 먹을까, 불고기 먼저 먹을까, 이거 이런 모든 거를 이런 거를 여러분 묻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까? 그거 이제 안 되면 내 힘으로 안 되면 어떻게 하는 거야? 찾아가는 거야 이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이제 꿈도 보려고 그러고 예언도 좀 받아보려고 그러고 그렇죠? 기도도 좀 받아보려고 그러고 이게 이렇게 나가는 거야. 한국교회가 그렇게 돼 있어요. 모든 일을 하나님이 예수하면 내가 하고 노하면 안 하겠다는 이런 심정으로 여러분 살기를 원하냐 그 얘기예요. 저는 이렇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어떻게 살기를 원하느냐 하면 제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그걸 한 큐에 끝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큐에. 여러분 뭐 할 때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물으면 복잡하고 머리가 무거워져서 살 수가 없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싹 들어오면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우리가 행하는 건 모든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경 가서 읽어보시면은 여러분이 사도행전에 가서 읽어보시고 하면 사도바울의 그와 같은 일이 나와 쭉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가서 사도바울이 이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 저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 그런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런 얘기 안 나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와 있는데 뭘 하나님의 뜻을 또 찾아요. 사도바울이 행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인데 뭘 하나님의 뜻을 또 찾으려고 예언기도 받으러 다니고 방언기도 하러 다니고 무언가를 들으려고 그러고 보려고 그러고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로 믿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자꾸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해서 골치 아픈 그와 같은 이 경험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와서 걸으면은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에는 뭘 말씀을 드릴 거냐 하면 전제 조건을 만족을 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걸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직장을 이걸 잡든지 저걸 잡든지 배우자를 이제 결정해야 될 텐데 이 자매를 해야 될지 저 형제를 해야 될 텐지 이사를 어디로 가야 될 텐지 짜장면을 먹든지 짬뽕을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는 모든 게 그 당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삶이 편해져요. 맞습니까? 이런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근데 이걸 잘못 이해하다 보니까 꼭 하나님을 무당처럼 생각을 해갖고 자꾸 점치는 그러한 식으로 나아가다 보면 머리가 아파서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길 여러분 다 원하시죠? 맞습니까? 그러면 그런 삶을 어떻게 해야 살 수가 있는가 그걸 제가 여러분에게 이번 주하고 다음 주하고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명백한 전제 조건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내가 하는 게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 명백한 그런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 그 조건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미리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할 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숙명론에 빠지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빠지게 되면 그러면 어려움이 굉장히 심하게 닥칩니다. 머리가 터지게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뭐 하려고 할 때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계속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매일같이 그 생각을 하다 보면 아무 일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숙명론입니다.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사람의 운명을 미리 정해놓고 그분께서 써두신 각본대로 사람이 움직이도록 사람을 로봇처럼 이렇게 조종하는 그와 같은 분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지옥에 갈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도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자유의지 가지고 계신 것 확신하십니까? 예,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 하고 싶지 않은 게 있어요. 심지어 믿고 안 믿고 하는 그 문제도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해야 될 모든 일을 다 미리 알고 계세요. 맞습니까? 그걸 예지라고 합니다. 알고 계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든 우리의 삶을 조종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의 앞날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만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나와 상관없이 일어나며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이다. 오늘 자동차 사고를 당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그렇죠? 잘못은 누가 했어요? 내가 했는데 그래서 내가 해고는 뭐라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학교에 늦게 일어나서 지각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렇게 나가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건강관리를 소홀히 해서 암에 걸렸어요. 아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지. 건강관리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될 거를 그 모든 거를 다 자기가 안 해놓고는 그거를 하나님께로 미루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그런 하나님의 뜻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젊을 때 이렇게 당하는 그와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즐거움을 빼앗아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 운동선수가 있어요. 미식축구하는 그런 선수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미식축구 선수는 체격이 이렇게 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와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 하면 하나님은 내게서 모든 즐거움을 빼앗아버리는 그와 같은 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는 운동을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다리를 부러뜨려갖고 나보고 바이올린 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한다고 얘기하면 아 하나님은 기쁨을 빼앗아가는 그런 존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가장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장 최선의 것 최상의 것을 주기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빼앗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과 여러분이 처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최선의 것을 주기 원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생각을 바꿔갖고 자꾸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은 아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서 무엇을 뺏어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잘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것은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아까 뭐라고 대답하셨냐 하면 저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모든 일을 행할 때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그걸 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네다섯 가지의 전제 조건을 만족을 시키면은 그러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 세상에서 가장 명백한 전제 조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가장 명백한 전제 조건을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신경을 안 쓰고 사셔도 되는 거야. 알겠죠? 이거 할 때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받고 기도해야 된다 그러고 그렇죠? 물론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맞아요. 근데 자꾸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예,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자유와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여섯 가지 전제 조건인데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릴 거예요. 이렇게 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거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베드로후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이런 말씀을 읽었는데 이 베드로후서에 가서 보시면은 베드로가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과 같이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 유언과 같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앞날을 이렇게 내다보니까 이제 자기가 죽게 되면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생기겠구나 하는 걸 이제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구약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거짓 대언자들이 횡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말씀을 받지 않고도 갑자기 나타나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백성에게 선포를 하게 되니까 그 백성이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어떻게 해요?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이제 생겨서 그 거짓 대언자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됐거든요. 여기 2장에 가서 보면 2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니 자 내가 죽은 다음에 지금까지 내가 교회의 장로로 교회의 지도자로 이 교회를 이끌고 오면서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면 그걸 다 치워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을 때가 이제 가까이 왔다. 13절에 가서 보세요. 1장 13절. 참으로 내가 이 장막에 있는 동안에 너희가 기억하게 하여 너희를 일깨우는 것이 합당한 줄로 생각한다. 14절에 왜 그러냐.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 같이 내가 머자나 반드시 나의 이 장막을 벗어야 할 줄 알기 때문에 내가 죽을 날이 가까이 온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죽게 되면은 거짓 교사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근데 이 거짓 교사들이 어떤 일들을 하느냐 하면 이단 교리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2장 1절 중간에 보니까 그들은 정죄받을 이단 교리들을 몰래 들여와 어떻게 하느냐 자기들을 사신 예수님이 피값으로 우리들을 사주셨는데 자기들을 사신 주님을 부인하기까지 하고 그 결과 자기들 위해 신속한 파멸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2절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악독한 길들을 따를 것인즉 그들로 인해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요 3절에 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들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말들을 가지고 너희를 상품 취급하리니 그들에 대한 심판은 오래되어 이제 지체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안상원 증인회라든지 신천지라든지 이거 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성도들을 상품 취급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성도들의 진을 빼서 먹는 겁니다. 양들의 피를 빼서 먹는 거예요. 이와 같은 자들이 나타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후서 2장 17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와 같은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다. 샘이 있는 것 같아서 멀리서 샘을 찾아서 가봤더니 물이 없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22절에 가서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개가 있는데 개가 토했어요. 토하고 나서 그 토한 대로 또 돌아가서 그 토한 걸 또 먹는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런 개 같은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돼지가 있는데 돼지를 깨끗하게 씻어놨어요. 씻어놔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또 진창에 가서 또 뒹군다는 거예요. 이렇게 개나 돼지와 같이 또 물 없는 샘과 같이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너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일어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 특별히 이 말세 지마를 사는 이때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베드로전후서 3장 3절 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먼저 이것을 알라 곧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걸으며 이르되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도대체 어디 있냐 조상들이 지금까지 잠들고 하면서 이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로 그대로 계속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재림과 같은 대격변은 있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지금 사도 베드로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5절 6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에 노아의 대홍수와 같은 그와 같은 대격변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믿지 않는 그런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해서 완전히 심판하셨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해서 대격변이 있었지 이게 사람이 죽고 죽는 이와 같은 이 균이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까지 세상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다 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3장 10절에 가서 사도 베드로가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너희들이 지금 계속해서 균일하게 모든 게 변하지 않고 쭉 이렇게 유지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성경 말씀 가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질 않다. 주의 날이 임하게 되면 하늘들이 불타게 되고 원소가 다 녹는 그와 같은 일들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심판받는 그와 같은 일이 분명히 있다. 사도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말씀해 주고 나서 그럼 왜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와 같은 심판을 하지 않았냐. 3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9절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향해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구원에 이르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전제 조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걷기 위해서는 첫째 전제 조건이 뭐예요?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구원받아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 운운할 수 있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 밖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 말씀이 뭐예요?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것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안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아이들도 있고 구원받지 못한 어른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길 원하면은 하나님의 가장 명백한 뜻은 뭐냐?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가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 안에 먼저 들어와야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만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맞습니까? 내가 이 집을 사든 저 집을 사든 이 사람과 결혼하든 이 직장을 갖든 이 모든 게 그냥 걷는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직장 문제다 학교 문제다 누구하고 교제나는 그런 문제 결혼 문제 집 문제 이런 모든 문제를 저와 여러분이 놓고 하나님 앞에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묻기 전에 무엇을 먼저 물어야 되냐? 내 자신에게 무엇을 먼저 물어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내 자신에게 먼저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다 그랬어요. 맞습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다니까요. 예. 그래서 제 영이 알 수가 있고 제 영이 내 자신에 대해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수가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사람은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 안에 부여가 됐어요. 개나 돼지에게는 이런 신성이 부여가 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신성이 부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아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일이 우리 가운데서 가능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위치를 우리의 신분을 잘 구분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 세상에 사람 같은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사람과 같이 생각할 줄 알고 말할 줄 알고 자기 의견을 표출할 줄 알고 자기의 뜻을 내세울 줄 알고 이런 거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어졌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해야 될 가장 큰 의무는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야.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급히 행해야 할 그와 같은 일이 무엇이냐? 그 일은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맞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나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고 하나님을 맞아들이는 일,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어야 돼요. 예수님하고 관계를 맺어야 돼요.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 오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다른 얘기예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마가복음 3장 31절에 35절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떤 집에서 가르치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께 말씀드려요. 예수님, 주님, 예, 주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을 좀 만나길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요? 누가 내 형제냐? 아,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거 아닙니까? 아, 여기 분명히 마리아와 그 형제들이 찾아와서 그래서 우리 형을 좀 보기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그러니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앉아있는 사람들 쭉 이렇게 훑어보시더니 여기 있는 이 사람들,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 이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누구든지 그 사람이 내 어머니요, 내 형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하고 상관이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형제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사람이 교회 다닌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형제가 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17절 세상도 그곳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나온 하나님의 뜻 중에 가장 명백하고 가장 시급한 뜻이 뭐예요? 구원받는 거다. 그 얘기예요. 구원받는 사람은 영원히 거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단순히 그냥 어려서부터 예수 믿는 그런 가정에 태어났으니까 내가 엄마 아버지가 가라 그러니까 교회 가는 이 생활이 이제 접어야 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생활을 접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아는 이 진리의 말씀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가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진리 안으로 들어오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가장 명백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건 물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장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전도하는 일 물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물을 필요 없어요. 바른 성경을 보급하는 이거 물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른 교회를 하는 일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까 물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건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100%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용어를 잘 사용해야 돼요. 뭐 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겠다 이러지 마시고 용어를 이제부터 뭐라고 하시면 좋으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자. 이해하시겠죠? 자꾸 뜻을 구하자 그러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구하면 안 돼. 그건 점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자. 이렇게 용어를 바꾸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자. 이렇게 돼서 매사에 우리가 하는 조그만 이런 일들까지 다 하나님이 예스 노우로 해주는 것을 기다리는 것은 그건 불신의 행위지 하나님 믿는 사람이 행하는 그와 같은 일이 아니에요. 그런 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꿈이나 환상이나 예언, 무슨 예언 기도하는 거 이런 거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건 불신에서 나오는 불신의 행위예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과 제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맞죠? 그럼 그걸 하기 위해선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 제가 말씀드리고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뭐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첫 걸음은 뭐냐? 구원받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의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분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런 분이 있으면 아니면 구원에 확신이 없는 그런 분이 있으면 오늘 결심하셔야 돼요. 나중으로 자꾸 미루지 마세요. 오늘 결심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일 자체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결심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듣고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면 개나 돼지와 같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그래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일들을 이미 원하셔서 그 일을 집행을 하셨어요.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가장 큰 소망이 뭐라고 했어요? 휴거받는 거라고 했어요. 누구만 휴거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만 휴거받을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휴거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픔이 없이 우리 몸이 호련히 변화가 돼서 예수님과 함께 즉시 하늘나라에 있다.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맞습니까? 근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뭘 받아야 돼요? 구원을 받아야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휴거도 받고 부활도 받고 예수님과 함께 몸이 호련히 변화가 돼서 정말 예수님처럼 정말 영화로운 그런 몸을 입고 영원토록 사는 그와 같은 꿈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뜻 바로 알기 첫째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이다. 이 생각을 깊이 하시고 예배 끝난 이후에 저에게 찾아오셔도 되고 일주일 동안 성경 말씀을 읽으셔도 되고 고민을 좀 하세요. 구원받지 못한 그런 분은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고민하고 다음 주에 받아도 되고 구원은 빨리 받는 것이 좋은 거예요. 교회는 천천히 선정해도 됩니다. 침례는 천천히 받아도 돼요. 구원은 빨리 받아야 돼요. 왜 그래요? 언제 죽을지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기억하시고 앞으로 우리가 행할 때 우리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